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으로 늘어났다.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엄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Come and go with me to my father's house, to my father's house, to my father's house. Come and go with me to my father's house, where there joy, joy, joy.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고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기 앞서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일렀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첫째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서둘러 돈을 불리러 갔다. 그래서 5달란트가 10달란트로 늘어났다.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첫째 종과 똑같이 하였다. 그가 맡은 2달란트가 이제 4달란트로 늘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기가 따로 모은 5달란트를 함께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 다음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너는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어른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십니다. 저는 그 돈을 잃지는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어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른께서 주신 한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을 다시 찾고 내 돈에서 불어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이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며 사십니까? 여기서 묻는 질문은 영적인 부분의 일을 하면서 사느냐는 물음입니다.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은 그 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가 확실할수록 더 신나게 일하게 됩니다. 또 천국은 일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은 데지요. 천국을 위한 수고는 어떤 세상의 수고와도 비교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고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기독교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그냥 시간을 허비함으로 소모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당부하는 비유적 교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소모적이지 않고 분명히 생산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위엄은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볼수 없었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셔서 그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를 15절에 상반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당할 분량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맡기신 겁니다. 충성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맡겨주심에 즉시로 충성한 것입니다. 바로 가서 충성은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라면 사용하는 한 절대로 이뤄지도록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때 이뤄지고 빼앗긴다는 것이 본 비유의 교훈이죠. 재능이나 은사는 보관하는 것을 온전치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이 땅에다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맡겨준 주인을 믿지 못해서임을 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만이 충성의 근거가 됨을 여기서도 확인합니다. 믿음의 깊이에 따라 충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귀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물론 여기서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시간의 의미가 없지만
시간의 길이가 길건 짧건 모든 인생은 결국 인생을 결산할 때가 꼭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결산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천성의 더 큰 것들이 맡겨집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결국 맡은 양은 다르지만 일한 사람들은 다 담대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에 맡긴 것으로 일하여 남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숫자는 다르지만 칭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 이 약속은 미래 천상에서 약속이 분명하다고 볼 때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영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미래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들만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에 대한 충성이나 두 달란트를 맡아서 충성한 모두에게 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 그리고 23절 같습니다. 이 가파르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여 충성하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희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게으른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굳고 어두운 표정의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결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24절, 25절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는 맡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은 먼저는 주인에 대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말투는 만약 내가 애써서 이득을 남긴다고 해도 당신은 분명히 그 이익을 빼앗아갈 머린정한 분이고 만약에 잃는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물어내게 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 속에 묻어두는 것뿐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기 위해서나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주인을 함부로 판단하지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진노를 더 크게 보고 상주심보다는 형벌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의 판단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받았던 것까지 빼앗깁니다. 28절, 29절이죠. 믿음은 키우고 활용하면 자라지만 계속 자신 속에 감추어두고 나타내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잃게 되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있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됨을 마지막 30절에서 보지요. 우리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같지 않은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충성이 아닌 나의 충성으로 채워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각자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확실할 때 더욱 충성할 수 있으므로 믿음을 키우는 일이 충성에 대한 준비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충성한다면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하늘의 일을 한다는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름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일이건 하늘의 일이건 늘 최선을 다해 기쁨이 충만하고 후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한 자는 변명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변명을 준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현실 속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그렇지 못할 때 영광을 기대했다가 부끄러움과 함께 절망을 맛볼 수도 있음을 경계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씻기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암, 질병, 범죄, 전쟁,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시련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그리스도 피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역인데 그 관역을 빗나갈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도덕입니다. 둘째, 태만이라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도덕의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것을 가늠할 때 사람의 의견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라인에 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활에 적용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행동을 좌우할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죄 가운데는 명시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있고 어떤 죄는 원리상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죄하는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 방금 열거한 성경 구절에서 부도덕의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다음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위만 정죄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생각이 죄라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간음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속의 음욕입니다. 다음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때때로 미움이 살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움이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살인이라는 행위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훔치는 행위도 종종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도 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물리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인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으로 비방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신을 해치고 행위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다르지만 죄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몇 가지 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자주 정죄하는 것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어떤 것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욕구입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차를 욕심낸다면 그것은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차를 좋아하는 것과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차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짓는 또 다른 죄로 정욕을 일으키는 감각적인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오염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또 다른 죄로는 시기, 원한, 분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말로 짓는 죄로는 욕설, 비방, 모욕, 거짓말, 자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는 혀에 대해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조심함으로써 그 혀를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몇 가지 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세를 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법정 맹세까지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성모독을 금지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쓰는 속어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로 이런 혹은 놈이라는 뜻을 가진 지이라는 속어는 예수, 지서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hell, H-E-L-L, 이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핵이 있습니다. H-E-C-K.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말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의 어휘 목록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정죄하는 죄 가운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의 희고 검은 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가운데 금지되는 것이 있고 악의 없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헐뜯는 험담이나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할 말을 하나니 사람들이 뜬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대개가 남을 비방하거나 새로운 것을 말해 우쭐거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이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나 비방도 불필요한 심한 언사나 독설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을 나무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비방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욕설이나 비방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이 친절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죄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이 가운데는 간음, 절도, 살인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정죄하는 죄입니다. 불화나 내분이나 속임수 등은 그렇게 심하게 정죄당하진 않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죄를 품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는 절제가 부족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른다면 정죄당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도구를 개발합니다. 도박은 성경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도박은 이기심을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욕심을 낳습니다. 절도 같은 죄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살인과 같은 마음의 동기에서 나옵니다. 드러난 행위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혹은 어느 한쪽이 가진 것을 뺏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도 차이이지 근본 원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정적인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춤은 상대나 자신의 욕정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욕정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춤이 만약 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죄는 태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는 옳지 않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태만의 죄도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심판의 장면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문안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았다면 죄짓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서도 돕지 않는다면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고기 먹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와 같은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잃기보다는 고기 먹는 것을 영원히 단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우상에게 바친 후에 나오는 고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리를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내일일 뿐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로마서 10장 46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근심 걱정 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는 꽃들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저희가 한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대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힘겹게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울수록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점점 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큰 죄인인 저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고자 하는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유혹, 특히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구원을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순종하고 희생하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